VOA 세계 뉴스입니다. 인도 정부가 자국 주재 캐나다 외교관 41명을 오는 10일까지 송환할 것을 캐나다 정부에 요구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3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해당 사안의 정통한 인사를 인용해 인도 정부는 송환을 요구한 외교관들이 10일 이후 인도에 남을 경우 외교적 면책 특권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인도 주재 캐나다 외교관은 총 62명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밝혔습니다. 앞서 아린담 바그치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인도 주재 캐나다 외교관 수가 캐나다 주재 자국 외교관 수보다 많다며 캐나다 측에 감축을 요구했었습니다. 인도와 캐나다의 이번 갈등은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 6월 있었던 시크교도 분리주의 단체 지도자 하디프싱 니자르 씨 피살 사건의 배후에 인도 정부 요원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온 가운데 양국 관계는 최근 들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인도 당국에 의해 테러와 살해 모의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캐나다 국적자 니자르 씨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한 시크교 사원 주차장에서 복면 괴한 두 명에게 수발의 총탄을 맞고 숨졌습니다. 니자르 씨는 인도 북부 펀자브 지역을 분리해 시크교 국가 건립을 추진했던 인물입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내년에 우크라이나에 최대 52억 5천만 달러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EU 회원국들에게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어제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회의 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연 언론 브리핑에서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에 있어서 단합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평화기금 EPF를 통한 이 같은 지원 계획이 내년까지 합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PF는 EU가 2021년 역내 분쟁 방지와 국제안보 강화 등을 목적으로 정규 예산과 별도로 조성한 기금입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의 승리는 명백히 우리의 협력에 달려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과 무기 등의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공군은 오늘 러시아가 미콜라이우와 드니프로 지역을 겨냥해 발사한 드론 31기 가운데 29기와 순항미사일 1기를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니프로 지역 주지사는 요격 과정에서 떨어진 파편으로 민간기업 제조설비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시드니 무파마디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실 국가안보특별보좌관이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설리번 보좌관이 통화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지난해 레이디 아르호의 활동에 대한 우려에 진지하게 대처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레이디 아르호는 미국 재무부가 무기 선적 혐의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러시아 선박으로 지난해 12월 남아공에 정박했었지만 조사 결과 무기 적재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진 못했습니다. 한편 두 보좌관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향한 길에 대해 계속해 협의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간 강력한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무역과 투자, 사회기관시설, 보건, 기후 등 공통의 우선과제들을 진전시켜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미국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마이크 크래포 공화당 상원의원 대변인이 어제 밝혔습니다. 크래포 의원 대변인은 이날 크래포 의원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포함된 의원들의 방중 계획을 밝히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의원 외에 몇 명이 중국 방문에 참여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슈머 대표실은 지난달 슈머 대표가 중국과 한국,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보호 등을 놓고 갈등을 계속해온 가운데 일부 상원 의원들은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미중 간 무역 관련 문제들에 대처하길 바라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미 상원 의원들의 이 같은 방중 계획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중남미에서 밀려드는 이주자들로 각 나라 이민당국이 씨름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런데요. 미국에서 분주한 공항 중 한 곳인 일리노이주 시카고 오헤어 공항의 상황을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시카고 시 당국은 비행기로 도착하는 이주자 수가 증가하자 도시의 두 국제공항을 임시 대피소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6월 이후 경우 미국 망명을 원하는 약 3천 명의 이주자가 비행기로 도착해서 대피소로 갔는데요. 그런데 대피소로 가기 전에 몇 주 동안 수백 명의 이주자들이 공항 셔틀버스 센터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서 판자를 깔고 잡니다. 음식은 나오지만 정해진 시간에만 제공되고 망명 신청자들에게는 생소한 음식일 수 있습니다. 응급 의료 상황이 생겨도 제한된 수준의 처치만 이루어지고요. 의료 물품도 부족합니다. 시카고시는 뉴욕시처럼 겨울용 방한 텐트를 마련 중입니다. 더 나은 식사 공급과 의료 서비스를 위해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지만 인력난으로 자원봉사자에 크게 의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봉사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단순히 안전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 문제라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다른 정책이 존재하는 미국, 다른 주는 어떨까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은 단 몇 시간만 이주자들을 공항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지난해 1만 4천 명의 이주자들을 시카고로 보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장량입니다.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인데요. 2차 세계대전 시기 이민자와 흑인 등 소수계 불평등 문제 관한 내용입니다. 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DC 지금 10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 19도에 대체로 맑은데요.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 보겠습니다. 10월 4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 북부 지방은 새벽부터 낮 사이 또 항해도와 함경남도 남부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함경 북도 동해안에는 밤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15도, 최고기온 11도에서 26도 분포 예상합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3도 예상합니다. 개성은 21도에서 31도, 신의주 14도에서 22도, 중강 10도에서 20도, 함흥 11도에서 26도, 원산 14도에서 26도, 청진 12도에서 23도,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 6도에서 낮 최고 16도 예보됩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 앞바다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물결은 오전에는 1에서 2미터로 일다가 오후에 1미터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먼바다 오후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물결은 오전에는 1에서 2.5미터, 동해 먼바다 오후에는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오전에는 앞바다, 먼바다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다가 오후에는 2.5m까지 일겠고요. 먼바다에서는 오전에는 0.5에서 1.5m로 일다가 오후 들어 3m까지 오르겠습니다. 10월 4일 수요일에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의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와 있나요?
네,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케냐가 주도하는 다국적 경찰을 아이티에 투입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필리핀과 미국 등이 참여하는 다국적 해상훈련이 시작됐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2일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유럽연합 외교수장들이 모였네요.
네, EU,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이 이날 크이우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EU 외교수장들이 비회원국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최근에 미국과 EU 일부 회원국에서요, 이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EU 외무장관들이 이 크이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외무장관들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고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EU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데 있어 단합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이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보렐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실존적인 위기라면서 그것이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하며 미국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도록 그들과 협의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추가 지원 방안도 공개됐네요.
그렇습니다. EU가 내년에 약 53억 달러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에서요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나왔을까요?
네, 먼저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번 회의를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연 것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단호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우리의 피로감에 의지하지 말라고 러시아 측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일각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피로감 호소하는 걸 이용하지 말라고 러시아에 경고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한케 브라우민스 슬롤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물어야 하며 러시아를 제재로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를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회의에는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우리의 승리는 분명히 우리 협력에 달렸다며 우리가 더 강력하고 원칙적인 조처를 할수록 이 전쟁이 더 빨리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강력하고 원칙적인 조처라면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돈과 무기 그리고 군사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고요. 또 러시아를 겨냥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미국 연방의회가 최근에 승인한 임시 지출안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빠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보렐 대표를 맞이하면서 기자들에게 미국 지원이 크게 손상됐다고 느끼지는 않는다면서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걸린 문제가 우크라이나 자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에서 EU 외교 수장들이 단일 대우를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회의에 장관이 오지 않은 나라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문제가 좀 있는 폴란드와 헝가리가 장관을 보내지 않고 대신 다른 대표를 보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곡물 반입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고요. 또 친러시아 성향 정부가 들어선 헝가리는 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쪽에서도 지원 문제에 관해서 언급했네요.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군 대변인은 우리는 이 분쟁에 대한 피로감 또 이 크이우 체제에 대한 완전히 터무니없는 후원에 대한 피로감이 미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커질 것이라고 이전에도 반복해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삭제된 건 일시적인 거라고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시적이란 말이 미국이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거란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미국이 그간 3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면서 이건 가장 비합리적이며 해롭다고 이를 비판했습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그러면서 더 많은 자원을 중남미 나라들을 돕는 데 쓰라고 미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에는 이번에는 IT 관련 소식입니다. UN이 IT에 다국적 경찰을 파견하는 걸 승인했네요.
네, UN 안전보상 이사회가 2일 표결로 케냐가 주도하는 다국적 경찰을 IT에 보내는 걸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5개 이사국 가운데 13개의 나라가 미국과 에콰도르가 만든 결의안에 찬성했고요.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국적 경찰 파견은 UN 평화유지군 같은 공식 UN 활동은 아닙니다.
네, 그럼 경찰관을 몇 명이나 보낸다는 건가요?
네, 몇 명이나 갈지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케냐는 앞서서 자국 경찰관 1,000명을 보내겠다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냐 외에 카리브해에 있는 나라들인 자메이카와 바하마, 안티구아, 바부다 등이 경찰관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럼 다국적 경찰 파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일단 1년이고요. 파견하고 난 뒤에 9개월 뒤에 한번 재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비용은 자발적인 기부로 충당하는데요. 미국 쪽에서 최대 2억 달러를 대기로 약속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언제 다국적 경찰이 IT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IT 정부 쪽에서는 내년 1월까지 와줬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냐 쪽에서도 앞으로 두 달이나 석 달 안에 경찰관들을 보내겠다고 지난주에 밝힌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확하게 언제 들어갈지는 아직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다국적 경찰을 IT에 보내는 게요, 범죄 조직, 갱 문제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이 갱단이 중동에서 IT 정부가 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2021년에 당시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당한 뒤부터 혼란이 심해졌습니다. 현재 아리아랑이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있기는 한데 의회도 없고 선거도 치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갱단이 중동하는데 이 경찰 등 치안을 유지해야 할 기관들이 제 기능을 상실한 데다가 전염병까지 널리 퍼져서 IT 국민들이 크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들이 활개를 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아는데요.
네, UN 통계를 보면요,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 15일까지 2,400명 이상이 살해됐습니다. 또 950명 이상이 납치됐거나 900명 정도가 다쳤는데요. 게다가 갱단 탓에 2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그래서 IT 정부가 치안 유지를 위해서 군대나 경찰을 좀 보내달라고 국제사회에 여러 차례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IT 정부뿐만 아니라 이 안토니오 구테우스 UN 사무총장도 여러 번 국제사회에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이 IT와 가까운 서방 나라들은 원조라든지 경찰 장비 그리고 훈련 등만 제공하고 이 군 병력이라든지 경찰을 파견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런데 안보리 표결에서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기권한 이유가 뭔가요?
네, 마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원칙적으로는 결의안에 반대하지 않지만 요청이 있더라도 한 나라의 무장 세력을 보내는 것은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는 극단적인 조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력 사용 등 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이 없었다면서 경찰 파견이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구체적인 일정표라든지 케냐와 IT 정부 사이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결의안에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IT 치안 유지에 투입될 케냐 경찰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나요?
네. 케냐 경찰이 과거에 무력 남용이라든지 인권 유린, 그리고 고문 자행 등 같은 전력이 있어서 이들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필리핀 수역에서 다국적 연합 해상 훈련이 시작됐네요.
네, 필리핀과 미국, 영국, 캐나다 해군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필리핀 수역에서 2일부터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이 오는 13일까지 필리핀 루선섬 남쪽 수역에서 진행되는데요. 방금 언급한 5개 나라 외에 호주와 프랑스, 인도네시아 그리고 뉴질랜드 해군도 참관단과 전문가들을 보냈습니다.
네, 이번 훈련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네, 미국에서 2척, 그리고 영국, 캐나다, 일본에서 함정 각각 한 척이 필리핀이 주관하는 이번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인원수로는 대략 2천 명 정도가 참여하는데요. 이번 훈련에서는 대잠수함정과 방공, 수색 그리고 구조 훈련 등이 진행된다고 필리핀 해군 측이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연합 훈련에 관해서 참가국들에서 어떤 설명이 나왔네요.
네, 필리핀 해군의 토리비오 아다치 중장은 훈련 개막 행사에서 우리는 동맹국들과 협력국들의 무력 시위와 적극적인 참여로 이번 훈련이 단순한 군사 훈련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번 훈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와 공동 헌신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 해군 쪽에서는 어떤 설명이 나왔습니까?
네, 미 7함대 사령관인 칼 토머스 중장은 모든 나라가 필리핀 서쪽 수역에서 항해하고 작전할 권리를 가지며 강압이나 위협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토마스 사령관이 언급한 이 수역이라는 게 분쟁 수역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 남중국해에 해당하는데요. 근데 중국도 이 남중국해 대부분을 영해로 선포한 탓에 이 필리핀뿐 아니라 베트남과 브루나이, 타이완,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과도 심각한 분쟁이 생겼습니다.
네, 이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에서 중국하고 필리핀이 최근에 자주 충돌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또 중국이 스카보로 암초 근처에 부유식 장애물을 설치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필리핀 해군이 특별작전을 통해서 이들 장애물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필리핀하고 미국 등 동맹국들은 이런 상황에 대응해서 최근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필리핀, 호주 등이 이 해군 훈련뿐만 아니라 지상군 훈련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 측은 확대된 이번 훈련의 목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건 분명히 중국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네, 또 일본 해상자위대도 남중국해에서 진행되는 훈련에 참여해서 또 눈길을 끌었죠.
네, 이번에 해상자위대가 이 구축함인 아케보노함을 보냈는데요. 재난 대응과 인도주의적 구호 제공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상자위대의 후쿠다 다치아 중장은 이번 훈련이 상호 운영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필리핀과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협력국 해군들과의 강력한 관계 또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택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을 들어와 있습니까?
네, 2024 회계연도 임시지출안 통과 과정에서 이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민주당과 손을 잡았다고 비판한 공화당 강경파 의원이 메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사와 관련된 이 사기 대출 의혹에 대한 민사 재판에 직접 출석해서 자신에 대한 혐의는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에 타기한 다이앤 파인스타인 전 상원의원의 후임으로 여성 정치단체를 이끄는 40대 흑인 여성 라푼자 버틀러 씨가 지명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 의회가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 부분 폐쇄, 이 셧다운은 뭐 간신히 피했는데요. 이후에 공화당이 내홍을 겪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네. 이들은 그동안 민주당 측의 입장이 반영된 임시 지출안 통과를 거부해왔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민주당 의견을 반영해서 제안한 임시 지출안이 통과되자 메카시 의장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과 손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 지난 2일 메카시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네, 뭐 메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 나올 거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죠.
맞습니다. 이 예산안 통과를 두고 의회에서 난항을 빚을 당시에 워싱턴 포스트 신문 등과 같은 그 미국 언론은 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메카시 의장 해임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장서서 이를 주장해온 맷 게이츠 의원이 결국 2일 이 메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된 임시지출안을 문제 삼은 거죠?
그렇습니다. 메카시 의장이 발의해서 통과된 이 임시지출안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더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그 재난지원 예산 160억 달러 증액도 여기에 담겼습니다.
네.
이는 이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아주 강하게 반대해왔던 내용입니다.
네, 자, 게이츠 의원이 해임 결의안 발의 후에 직접 입장을 밝혔나요?
네, 게이츠 의원은 기자들에게 다음 주가 되면 둘 중 하나가 발생할 것이다 라면서 이는 메카시가 하원의장직에서 내려오는 것 혹은 메카시가 민주당의 기호에 맞게 일하는 하원의장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메카시 의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덤벼봐라 이렇게 말했고요. 게이츠 의원은 곧바로 지금 했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네, 그럼 게이츠 의원은 메카시 의장이 해임된다면 누가 후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가요?
네, 게이츠 의원은 스티브 스컬리스 의원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컬리스 의원은요 현재 하원의 당 2인자인 공화당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단 한 명의 의원이 하원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이건요 앞서 지난 1월에 메카시 의장은 아주 힘겹게 하원 의장직에 올라왔습니다.
네.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로 무려 15차례나 이 선출 투표가 부결됐었는데요. 어떻게든지 이 선출 투표를 통과하기 위해서 메카시 의장은 강경파 의원들에게 양보했습니다.
네.
단 한 명의 의원이 단독으로 의장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당시에 이를 두고서 하원 의장이 그 강경파 의원들에게 좀 휘둘릴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좀 제기됐었는데요. 그런 우려가 이번에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미 의회에서 그 하원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 발의돼서 실제로 해임된 경우는 여지껏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의원이 해임 안에 동의를 해야 메카시 하원의장이 실제로 해임이 될까요?
네, 하원 의원 과반이 여기에 찬성을 해야지 해임 안이 통과됩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21석 그리고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데요. 공석 없이 218표만 있으면 됩니다.
네.
민주당 전원이 이게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공화당에서 단 6명의 의원만 이에 동의하면은 해임안이 통과되게 되는 겁니다. 게이츠 의원은 첫 투표에서 과반은 힘들 것으로 보지만 첫 투표는 천정이 아니라 바닥일 것이라며 결국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메카시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놓고 이면 합의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임시 지출안에 서명한 뒤 하루 지난 1일 기자들에게 메카시 의장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는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를 두고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별도의 이면 합의가 맺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해석이 나온 겁니다.
네.
게이츠 의원은 이에 대해서 메카시 의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맺은 이면 합의에 대해서 메카시 의장이 공유할 내용을 듣게 된다면 공화당 의원들이 해임안 투표에 다르게 표를 던질 것이라고 게이츠 의원은 말했습니다.
네.
한편 메카시 의장은 이면 합의는 없었다라면서 이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에서 강경파 의원 모임을 프리덤 코커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 소속된 의원이 몇 명이나 되죠?
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요, 약 한 40명 정도가 이 모임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소속돼 있다고 해도 무조건 메카시 의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지난 1월 메카시 의장 선출 투표에서요, 여기에 반대한 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은 15명 정도였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세임법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아직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요,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의 지침을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민주당 의원들이 메카시 의장의 해임안에 반대하는 대신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총기 혹은 국경 정책 등 정치적 타협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는데요.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장남, 차남 등 일가가 이 광범위한 금융사기를 저질렀다면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네, 이 재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들어 4번 기소된 것과는 별개의 재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성추문 입막음 그리고 기밀문서 유출 또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등으로 모두 4차례 형사 기소된 바가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출석한 재판은 이와는 별개의 민사소송입니다.
네.
이날 재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직접 법원에 나온 것은 마녀사냥을 스스로 직접 보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마녀사냥은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될 때마다 주장했었던 표현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 소송을 제기한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또 재판을 맡은 아서 앵고론 판사를 모두 비판했다면서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취재진 앞에서요. 이번 재판은 사기이고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휴정 때는 제임스 장관을 가리켜서 부패한 사람이자 끔찍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앵고론 판사를 향해서는 그가 이번 사건을 오는 2024 대선에 개입하는 데 이용하려고 한다면서 그가 직무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또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가요?
네, 제임스 장관은요, 트럼프 일가가 그 금융권 대출과 보험 적용에서 좀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그 자산 가치를 부풀렸고, 그리고 또 반대로 탈세를 위해서는 자신의 자산 가치를 줄이는 이런 수법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1억 달러 이상을 부정하게 취득했다라는 겁니다.
네.
제임스 장관은 이날 재판 전 취재진 앞에 서서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라면서 정의가 승리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앵고론 판사는요. 지난달 열린 약식 재판에서 제임스 장관이 제기한 그 혐의의 일부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제임스 장관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뭘 신청했습니까?
네, 법원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최소 2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과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일가가 뉴욕에서 영구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해달라는 것이 제임스 장관이 법원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네,
이번 재판은 오는 12월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앵고론 판사가 앞선 약식 재판에서 혐의의 일부를 인정한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에 물릴 벌금이 얼마나 될지 현재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하나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측에서요. 공화당 전국위원회에 공화당 대선 예비후보 3차 토론회를 취소할 걸 요구했다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수지 와일스 그리고 크리스 라치비타 선임 고문은 2일에 성명을 냈는데요. 여기서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이 3차 토론회를 비롯해서 앞으로 모든 토론회를 취소하고 대신에 2024 대선을 훔치려는 민주당의 노력에 대응하는 데 인력과 자금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주최하는 대선 예비후보 3차 토론회는요, 오는 11월 8일 마이애미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열린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았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월과 9월에 각각 열린 1차, 2차 토론회 모두 다 불참했습니다. 특히 2차 토론회가 열린 시간에는요, 미시간주를 찾아서 자동차 업체 노조와 만나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라치비타 고문은 앞서 NBC 방송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3차 토론회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화당 전국위원회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이번 토론회 취소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임기 중에 세상을 떠난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의 후임자가 결정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현직 최고령 상원의원이었던 그 파인스타인 의원이 지난달 28일 밤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일 파인스타인 의원 후임자로 라폰자 버틀러 씨를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버틀러 씨가 현역 정치인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을 가졌습니까?
네, 버틀러 씨는 여성 정치단체인 에밀리스 리스트의 회장입니다. 이 단체는요, 민주당 성향의 그 선출직 여성 후보를 지원하는데요.
네.
특히 여성의 낙태권을 옹호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버틀러 지명자는 또 캘리포니아주 최대 노동조합인 전미 서비스 노조 캘리포니아 지부 회장을 영입하기도 했고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을 당시에 그 선임 고문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번 조처를 두고 좀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있던데요. 왜 그런 건가요?
네, 버틀러 씨는 40대 흑인 여성입니다. 따라서 연방 상원에 입성하게 되면은 유일한 흑인 여성 의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상원 역사상으로는 역대 세 번째 흑인 여성 의원이 되는 거고요. 또 버틀러 씨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레즈비언 상원의원이라는 그런 기록도 세우게 됩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버틀러 씨를 고 파인스타인 의원의 후임으로 임명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요 1일 성명을 내고요. 여성과 소녀들의 옹호자이자 노동자들을 위한 2세대 투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신뢰하는 좋은 자인 버틀러 씨가 미국 상원에서 캘리포니아를 대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법에 따라서 임기 중에 공석이 된 상원의원의 후임을 주지사가 지명할 수 있는데요.
네.
뉴섬 주지사는 앞서 상원의 공석이 발생할 경우에 흑인 여성을 임명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난주 발생한 파인스타인 의원도 여성이었죠?
맞습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이 최장수 여성 상원의원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첫 여성 샌프란시스코 시장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첫 여성 연방 상원의원이라는 아주 각종 기록을 세운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파인스타인 의원의 엄청난 상실을 애도하는 가운데 그녀가 싸웠던 여러 자유, 즉 생식의 자유와 동등한 보호, 또 총기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등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공격을 받고 있다며 파인스타인 의원이 남긴 바통을 이어받을 버틀러 씨가 계속 유리천정을 깨면서 워싱턴 DC에서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버틀러 씨 반응 좀 들어보죠.
네,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반응입니다. 버틀러 씨는 2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요. 여성과 소녀들, 노동자와 노조, 그리고 고군분투하는 부모들, 또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해 전념함으로써 파인스타인 의원의 유산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요, 버틀러 지명자는 4일 이 공식 취임식을 갖고 상원 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자 버틀러 씨 임기 언제까지인가요?
네, 2025년 1월까지 파인스타인 의원의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애덤 시프 그리고 케이티 포터, 바버라 리 연방 상원 의원 등 3명이 파인스타인 전 의원의 그 상원 의원 자리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버틀러 씨도 재선에 도전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내년 11월에 있을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선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 순서입니다.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부터 현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미국 대통령들은 다양하고 흥미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들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김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 Joseph Robinette Biden Jr.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serve.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46대 대통령까지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통령을 지낸 사람은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현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45명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아주 특이한 기록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1885년부터 1889년까지 제22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백악관에 복귀해 1893년부터 1897년까지 24대 대통령으로 재직했습니다. 대통령 가운데 주지사를 지낸 사람은 모두 17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현직 주지사로 재임하다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7명입니다.
We have been deeply stirred. By his great message to us. He is welcome in our midst. Now,
제32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26대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의 먼 친척입니다. 미국 히스토리 채널에 따르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가계는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대통령과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바로 존 애덤스, 제임스 매디슨, 존 퀸시 애덤스, 마틴 벤 뷰런, 윌리엄 헨리 해리슨, 제커리 테일러, 앤드루 존슨, 율리시스 S. 그랜트, 벤저민 해리슨, 그리고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 등입니다. 40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영화배우 출신입니다. 그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 모두 53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지난 1937년에 처음으로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영화에 나온 때는 1964년입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생존해 있는 사람은 모두 6명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제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으로 1924년생인 그는 현재 99살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1976년 당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1980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후보에게 졌습니다.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미국 대통령은 모두 4명입니다. 바로 시어도 루스벨트, 우드로 윌슨, 지미 카터, 그리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 등입니다. 이들은 모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들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시기에 모든 미국인이 전쟁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미국인은 폭력적인 싸움이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전쟁을 거부했고, 일부는 당시 독일 지도자였던 아돌프 히틀러와 다른 파시스트의 생각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대부분은 전쟁을 준비하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하루빨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들도 전쟁에 대한 생각은 평범한 미국인들과 같았습니다. 일본계 미국인들 중 많은 수가 군대에서 명예롭게 복무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은 일본 출신이나 일본계는 누구든 의심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100년 이상 미국에서 살아온 일본계 미국인들조차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상점은 이들에게 물건을 팔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고 몇 달이 지난 뒤인 1941년 12월 7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본계 미국인 12만 명을 미국 사회에서 격리해 수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 대부분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었지만 연방정부는 이들 모두에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제한구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 격리 수용에 앞장섰던 미 육군 존 드위트 장군은 일본인은 일본인이다. 그가 미국 시민인지 여부는 중요치 않다라는 말로 많은 미국인들을 대변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전쟁이 끝난 뒤에야 이들을 수용소에서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사람들은 일본계 미국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줍니다.
미국 사회의 또 다른 소수계인 흑인들은 전쟁 중에 오히려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흑인 미국인들은 저임금 일자리와 열악한 생활 환경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흑인 지도자들은 미국에서 흑인들이 백인들에 비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유럽에서 자유를 위한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941년 흑인 지도자 필립 랜돌프는 수도 워싱턴 DC에서 흑인들의 권리를 위한 대규모 행진을 주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방위 산업 기업이 흑인들의 고용을 거부할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또 군에 흑인 병사들에 관한 군법 일부를 변경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흑인들은 연방정부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민간기업 대부분은 여전히 흑인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흑인들의 권리 향상은 전쟁이 끝난 뒤인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쟁 동안 경제와 사업, 음악, 인종 관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삶은 늘 그렇듯 계속됐습니다.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힘든 기간에도 최대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미국인이 해외 군대를 지원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전쟁에 대한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갖고 미군 병사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 내 분위기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전쟁 중에 세계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협상할 때도 도움이 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동안 외교와 국제관계는 극도로 복잡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국가 지도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 간 공조 중에 드물게도 친밀한 우정과 협력으로 함께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끌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그 주인공인데요. 우선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과 처칠 총리 모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정치 활동을 오래 했죠. 두 사람 모두 바다와 해군에 특별한 애정을 보였고 역사와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이 두 지도자가 처음 만난 건 대통령과 총리로서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첫 만남은 시간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제1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18년 7월 영국 런던의 한 모임에서 이뤄졌습니다. 당시 윈스턴 처칠은 43살,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35살의 정부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가 시작된 건 아니었어요. 루스벨트 대통령과 처칠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을 함께하면서 서로 호감을 느끼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브이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입을 다물고 대답을 하지 않을 때 왜 말을 못하죠? 왜 말이 없죠?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we need to talk. You've been keeping it a secret for weeks. And I know you applied for that new position that opened up in Florida. So spill the beans. What's going on?
Oh, you found out about that? Well, yeah, I did apply for it, but I haven't said anything because, well, I don't know how to put it.
Come on, you can't leave me hanging like this. What's the deal? Cat got your tongue?
Okay. It's just that I got the job. I've been offered the position in Florida.
Wow, that's amazing. Congratulations. Why on earth didn't you tell me sooner?
I was worried about how you'd react. I know you've been wanting to get that position too. I was worried you'd be upset.
존이 플로리다에 있는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됐는데 그것에 관해 일절 말이 없어서 제가 왜 말을 못하는지 물었습니다.
Cat got your tongue.
왜 말이 없죠?
Cat got your tongue.
고양이가 혀를 가져갔는지 묻는 질문이 바로 왜 말을 못하는지 묻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사용된 것은 중세시대부터인데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혀를 잘라서 고양이 밥으로 주는 데서 유래가 됐다는 설입니다. 혀가 없으면 말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말을 못하죠? 고양이가 혀를 가져갔나요?
Cat got your tongue.
왜 대답이 없는지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need to talk. You've been keeping it a secret for weeks. And I know you applied for that new position that opened up in Florida. So, spill the beans. What's going on?
Oh, you found out about that? Well, yeah, I did apply for it, but I haven't said anything because, well, I don't know how to put it.
Come on, you can't leave me hanging like this. What's the deal? Cat got your tongue?
Okay. It's just that I got the job. I've been offered the position in Florida.
That's amazing. Congratulations. Why on earth didn't you tell me sooner?
I was worried about how you'd react. I know you've been wanting to get that position too. I was worried you'd be upset.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We need to talk.
우리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You've been keeping it a secret for weeks. And I know you applied for that new position that opened up in Florida.
당신은 한참 비밀로 하고 있는데 나는 당신이 플로리다의 새로운 직책에 지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Spill the beans. What's going on?
다 얘기하세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You found out about that?
그것을 알아냈어요?
Yeah, I did apply for it, but I haven't said anything because, well, I don't know how to put it.
네,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얘기 안 한 이유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요.
You can't leave me hanging like this.
당신은 날 이렇게 기다리게 할 수 없어요. 기다리게 하지 말라는 표현이죠.
Don't leave me hanging.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What's the deal?
무슨 일이죠? 어떤 진행되고 있는 일에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What's the deal?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Cat got your tongue.
왜 대답이 없습니까?
I got the job.
그 직장을 잡았어요.
Why on earth didn't you tell me sooner?
도대체 왜 빨리 얘기하지 않았나요?
I was worried about how you'd react.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했어요. 자, 그럼 끝으로
Cat got your tongue.
왜 대답이 없죠?
Cat got your tongue.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e need to talk. You've been keeping it a secret for weeks. And I know you applied for that new position that opened up in Florida. So, spill the beans. What's going on?
Oh, you found out about that? Well, yeah, I did apply for it, but I haven't said anything because, well, I don't know how to put it.
Come on, you can't leave me hanging like this. What's the deal? Cat got your tongue?
Okay, okay. It's just that I got the job. I've been offered the position in Florida.
Well, that's amazing. Congratulations. Why on earth didn't you tell me sooner?
I was worried about how you'd react. I know you've been wanting to get that position, too. I was worried you'd be upse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의 매일 영어 오늘은
Cat got your tongue.
왜 대답이 없죠? 고양이가 혀를 가져갔는지 묻는 질문이 왜 말을 못하는지 묻는 표현이라는 것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지 마이클의 페이스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세계 뉴스와 뉴스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장량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I guess it would be nice if I could touch your body. I know not everybody has got a body like you. But I gotta think twice before I give my heart away. And I know all the games you play because I play them too. Oh, but I need some time off from that emotion. Time to pick my heart up off the floor. I gotta have faith. I gotta have faith. Because I gotta have faith.